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서론 첫 번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참 간추려 보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앞선 내용들, 즉 앞선 65개, 65개의 다른 성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난해하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매기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상 문제,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매기 목사님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우리 가운데 던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해석상에 있어서 이 독일 쪽의 신학자들의 해석들이 또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한 해석들이 과연 그 정확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매기 목사님의 지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위대한 주석가들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부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그들의 해석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된다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 참고로 이 블로더스는 일곱 가지, 또 트레겔레스 같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어떤 해석 방법들을 내놓고 있는데, 매기 목사님은 나름대로 네 가지의 그 요한계시록의 부분적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의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언에 대한 성취 해석. 이것은 특별히 르낭이라든가 엘리어트 이런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석을 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성취가 사도 요한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이지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견해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에는 계시록이 아직도 여전히 예언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의 나름대로의 그 해석적 견해는 세 번째인데요. 역사 및 영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이론을 재정리한 것으로 윌리엄 람세이 경에 의해서 처음 주장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마리의 짐승, 그 짐승은 제국적임과 동시에 지방적인 로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 책에서 내용들을 쭉 보면 핵심적인 요소가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대부분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 주는 영적 교훈은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오늘날 무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주로 이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이론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약화시키며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매기 목사님은 이제 침례교회에 속한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사실 미국의 침례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수주의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단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헬라어와 영어로 연구한 적이 이 매기 목사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상징들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의 내용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당신께서 놀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전혀 정확히 말해주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럼 매기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몇 가지의 매우 특이한 해석들이 바로 이러한 이론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해석가는 루터와 종교개혁을 인쇄기의 발명에 대한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해석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손상시키고 훼손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해석의 관점이죠. 네 번째는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저 역시 이것을 수용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이론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책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과 성경과 일치하는 형태의 해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본 책에 대한 개요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시와 함께 시작이 되는데 이어서 교회가 소개되고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3장의 마지막에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장차 당신의 나라 요한이 우리에게 천년 동안의 통치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지상에 임하게 될 신부로서의 교회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기간의 마지막에 일시적으로 사단을 풀어줌으로 실현기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최후의 반역이 진압되면서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해석에 대해 그것을 평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폄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혹독하게 말하는 많은 비평가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소개를 합니다. 한 평신도에 의해 최근에 출간된 비평서에는 저에 대한 자기의 주장에 설명해 주지 못한 사람으로 인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말하면 어느 날 아침 제가 막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가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그때 몸도 좋지 않은 데다가 자기 주장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의 논박에 말려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책에서 제가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나 또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가운데 전천년설 미래주의자들의 견해가 매우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이론이 다른 모든 해석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완전히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제가 어려서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후천년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차 세상이 더욱 좋아지리라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오늘날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그리고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들로 인해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던 거죠. 나름대로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침례교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교수들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후천년설 주의자들이 무천년설 주의자들로 바뀌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매기 목사님의 신학교 교수 가운데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단은 단 한 분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단 한 분이었던 것이죠. 그는 너무 노쇠해서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말했을 때도 그것을 남북전쟁으로 알아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혼자만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지난날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음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잠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대환란기를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천년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천년 동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클레멘트는 AD 한 100년경 사람이거든요. 96년경 사람인데 로마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기다립시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린 꼭 기다립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감독 폴리갑이 있습니다. 소모나 감독이었죠. 그리고 최후에 그곳에서 화형을 당했는데 그분도 늘 강조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으심으로부터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그나디우스 안디옥 감독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그 사실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역사가죠. 유세비우스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였다고 말하는 그는 그 때를 항상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파피아스는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는데 그는 이레누이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을 만나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재림하실 그 재림에서 천년 동안 직접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스틴 마틴은 저를 비롯한 모든 정통주의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와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그나디우스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뭐 분명하게 믿어왔던 것이죠. 이레니우스 이분은 리옹의 감독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땅 위에 친히 재림하실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은 교부를 아시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약속된 왕국의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신해야 합니다 라고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코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주한 칼빈 같은 경우는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캐논 A.R.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인 클레멘스와 이그나디우스, 저스틴 마틴, 이레니우스는 천년 왕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봉자로 주의 신속한 강림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교회가 자기의 첫 사랑을 잃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창녀가 될 때까지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가 되므로 그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세상을 통치하려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어트 박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오리겐과 계시록을 부인한 몇 사람을 제외한 초기의 주석가들은 모두 전천년설 주의자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구슬러 같은 사람은 교회사에 대한 자신의 작품 가운데 다음과 같이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 시대의 전반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전혀 주의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죠. 초기 교부인 이레니우스와 히폴리투스 그리고 터툴리안과 같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전통이 된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3, 4세기 라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뭐 여러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클레멘스, 폴리갑, 이그나디우스, 파피아스, 저스틴 마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뭐 그 다음에 루터, 칼빈, 캐논, 파피우스, 엘리어트, 구슬리, 여러분 뭐 하르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저는 사도시대부터 1세기 교회에 만연해 있던 성경에 대한 전천년주의적 해석에 대한 증거로 그에 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천년주의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영국에서 한 늙은 여자 무당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천년설이 초대 교회에 이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매우 독특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매우 독특한 설명이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기 목사님이 그 강조한 그 내용 중에 아니 그 전천년설이 지금부터 한 한 150년 전에 그 영국에서 한 늙은 여자 무당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그런 것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매기 목사님은 전천년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성경을 성경답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안목, 중요한 관점을 갖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극동방송의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 여섯 가지의 그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